오늘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전주제자교회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전주제자교회 딱 했을 때,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아니면 뭐, 또 이미지도 좋고, 문장도 좋고, 뭐든지. 자,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시는 거 아니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랑,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초등부 감사해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전주제자교회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예? 예? 계단이 생각난다고요? 아, 계단이 없는 게 생각난다. 우리 예배당에 이제 계단이 없고 이렇게 경사로를 되어 있으니까 계단이 없는 게 생각난다. 또 뭐가 생각나세요? 예? 선교. 아. 38개국 60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진짜 이거 모르면 이제 다른 교회 성도죠. 또 뭐가 생각나세요? 예? 저희 목사님 안 계시다고. 예, 뭐, 목사님들도 생각나시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는 이 꿈에서 한번 나와야 되죠, 맞죠? 전주제자교회 성도라면 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소망주는 한 번쯤 나와야 전주제자교회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또 뭐가 생각나세요? 말씀 묵상, 큐티. 늘 목사님 큐티 하시라고. 그런데 늘안 하시니까. 예. 또요. 왜 제가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냐면, 사실 목사님 지금 세미나 중에 있으시거든요. 금요일 오시거든요. 저도 세미나 갔다 왔어요. 월화수. 오늘 4시에 와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하고. 저는 짧게 말하고, 많이 말씀하시게 하시려고. 많은 게 생각나죠. 저는 처음에 전주제자교회 딱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부산에서 이렇게 오면서 저희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면접을 보는 겁니다. 면접.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전화로 얘기하죠. 그때는 뭐 사실 저희 목사님 잘 몰랐어요. 한 7년 전이었죠. 잘 몰랐어요. 근데 통화하면서, 예, 목사님, 뭐, 화요일날 오세요. 저랑 교제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직원을 뽑는 어떤 면접, 인터뷰인데, 목사님께서 제게, 저랑 교제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2시간을 교제했어요. 면접 보러 와가지고. 사실 면접은 금방 끝나요. 그냥 뭐 목사님 뭐 하실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금방 끝나는데, 저랑 좋은 씨앗 그때 도서관에서 좋은 씨앗 작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때 목사님 계셨고 박희열 목사님 옆에 계셨고, 2시간을 앉아서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때 저랑 같이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내 면접 보러 가는데 내가 운전해주겠다 해가지고 저랑 친한 목사님 한분 같이 왔는데, 그분 계속 왜 이리 안 끝나냐. 그때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께 참 죄송한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산에서 전주까지 오는데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교회인가, 뭐 이런 어떤 교만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면접을 보는데, 제가 목사님 면접 봤습니다. 예, 네, 진짜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낯이 뜨거운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은 부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상상되세요? 상상되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부목사를 이렇게 뽑는데 제가 목사님은 부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동력자입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질문하고 주보를 봤는데 모든 설교를 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지금도 물론 그러시네요. 네. 뭐 주일 오전, 그땐 주일 오후,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전부 설교자의 목사님 이름이 써 있길래 목사님은 왜 부교육자들한테 기회를 안 주시나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제가 그렇게 막 질문했었어요. 진짜 버릇없죠. 지금 제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인내해 주셨는지를, 얼마나 참아 주셨는지를. 그렇다 저희 목사 이상한 분이 아니고 이제 저희 목사님의 기질과 성품과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제가 물었을 때 종이 하나 이렇게 꺼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는, 내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성경의 요약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세상에 소망 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 하고 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참 따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나는 박 목사랑, 그러니까 저도 박 목사죠. 박 목사랑 같이 사역하고 싶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연락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박희열 목사님한테 우리 박 목사님 교회 한 바퀴 돌아보고 가시라고 해라고. 그때까지는 좋았거든요. 목사님 딱 만나고 나서. 근데 교회를 한 바퀴 도는데 실망이 되더라고요. 옛날 여기 교육관 생각나십니까? 옛날 교육관? 에스라홀 우리 짓기 전에 교육관? 막 뒤에 짐도 막 쌓여있고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해운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 이 교회는 참 정리가 안 돼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도 어렸으니까 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이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주 제자 교회 하면 이렇게 따뜻함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고, 저 목사님께서 인내해 주신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하면서 사실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뭐 교회가 뭔가, 뭐 유형교회, 오늘 이제 무형교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이 뭐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인가요? 잘 아는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것은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뭔가 우리의 죄를 뭐 구원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는 거죠. 구약에서 약속된 그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기다려오고 또 선포해온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창조죠,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이 세상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구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올 거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이사야 11장에 10절, 이사야 11장 10절 보시면 이사야 11장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노을이라 하면서 11절에도 그날에 하면서 또 12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무너진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바로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다려오고 선포해온 그날이 있는데 이 그날에 세상이 심판되고 세상이 다시 구원되는데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64번 한번 읽어볼까요? 64번을 보시면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시작.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무형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거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 모여 하나가 될 모든 택함받은 성도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이곳을 뭐 예배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형교회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이제 각주랄까요? 또 부가적인 설명을 달아놓으셨잖아요. 64번 밑에 보시면 무형교회는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무형교회에 속해 있으나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나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2022년 6월 오늘 며칠인가요? 이 시대에 모여서 공간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무형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를 믿는 모임을 말하죠. 그래서 무형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나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나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무형교회에 속해 있어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형교회에 아직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을 65번에서 이야기하는데 6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형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무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통, 교제하는 것이 무형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특별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66번에서 설명합니다. 66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어떤 것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도록 연합을 이룹니다. 이 일은 그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어렵게 설명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내 신분이 변하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여기 다 있었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게 어감상 죽을 수밖에 없는 하면 애절하다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리는 것보다 죽었던 걸 살리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죄가 뭐냐? 죄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이면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굉장히 이거 주도적인 삶 아닙니까? 그런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따르고예요. 따르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죄인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욕심을 따라 종속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되려 더 종에 매여서, 사탄에 매여서, 이 세상 풍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이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다른 사람을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뭘 지금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고 가만히 관찰해보니 남들이 하고 있는 것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종속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과로 있잖아요. 과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쭉 쓰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로 빼고 읽어야 뭔가 조금 자연스럽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데 과로는 바울이 쓰다가 흥분한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가지고 흥분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로, 저도 이제 컴퓨터로 여기 원고가 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죠? 딜리트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이걸 다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 써야 되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두 줄, 빨간 줄 두 줄 긋고 뭐 도장 찍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로로 했는데 바울의 감탄이에요. 사실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의 감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장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4절에 시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해서 한 문장이 14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는 굉장한 어떤 바울의, 그러니까 조금 바울이 격정적으로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극정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절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4절 앞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는데 중간에 그러나를 읽으면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어떤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종노릇하던 데서부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67번 보시면, 67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뜻을 새롭게 하여 힘있게 결심하도록 해주십니다. 이로써 비록 그들은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전해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주십니다. 68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택함받은 사람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까? 모든 택함받은 사람 오직 그들만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으로 어느 정도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경험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죠. 교회 안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거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사무엘상 24장을 오늘 우리가 큐티 했지 않습니까? 오늘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엔게디 광야 굴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다윗 사울이 변을 보러, 큰일을 보러 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옷자락을 가만히 베지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고 위태롭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만 죽이면 이제 우리 인생이 편하니까 다윗이요,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베지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마음이 찔려합니다. 뭔가 서러움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나누지 못했는데 2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어조가 어땠을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뭐 이렇게 구질구질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24장 11절 말씀을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니까 당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살아가니까 굉장히 용감해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도 왕의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중심 속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 삶을 거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구질구질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남들을 부러워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지 않아.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하여튼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그 선한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모여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좋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자들이 먼저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문장이 구가 문법적으로는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충만하게 하셨던도 아니고 앞으로 하실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아무 상관없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바꾸어 말하면 이 충만을 회복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무너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 세상을 회복해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데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고 먼저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안에서 타락한 만물이에요. 어그러진 만물이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만물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만물을 회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저 우리 기쁘다, 우리 좋다가 아니라 무너진 세상을 고쳐내고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예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니 이 세상을 그렇게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1절은 먼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절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우리끼리 뭔가 에너지를 쓰고 우리끼리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해가는 일에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할 것을 사실 우리가 매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살죠. 산에서 또 섬에서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물론 그 사탄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너 너무 수고한다. 너 너무 애쓴다.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런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저 우리끼리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때로는 상함도 경험하고 도액 같은 자도 있잖아요. 성소에 도액 같은 자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먼저 앞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증인들을 보면서 나도 힘을 내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 올 때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와 사람 보고 교회 오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전 앞에 계시는 우리 양정의 권사님 보여요. 저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제가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지 않아요? 양 권사님도 다른 선배들을 보고 다른 선배들을 보고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걸어간 길을 나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저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등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등을 보고. 앞사람 등 한번 쳐다보시죠. 앞사람 등. 첫째 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앞사람 등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아시는 이런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전주제자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무리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눔도 하려고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삶이 변화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좀 고민하시고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땅을 회복해 가야 될까 좀 이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